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도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직장, 천국과 같은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음의 청사진을 보면 이러한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원해서 전 재산을 내어주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지구촌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시다. 자, 이 사역에 과연 몇 명이나 동참을 할까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10%, 5%, 단 1%라도 이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런데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들의 삶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들의 삶은 진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정말 보여.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외치고 또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역사의 지평이 뒤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은 흘러흘러 지나가고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많은 경우에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 변화는커녕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출근하며 친구들을 만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똑같은 사람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두 번째 비난의 내용입니다. 축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넘쳐나지만 그리스도와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야성과 함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축복만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비난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교인들이 더 잘 싸우고 더 미워하고 더 용서하지 않는다.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사랑이겠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 싸우고 더 미워하고 더 쉽게 삐지고 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싸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난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똑같다. 돈, 명예, 권력, 출세. 바로 이것이 가장 치명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똑같거든요.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대놓고 돈과 명예와 출세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는 종교적인 명분을 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한 부분도 있겠죠. 또는 미디어에서 소수의 잘못을 마치 모두의 죄인 것처럼 과장되게 보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난의 내용 앞에서 나는 너무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게 되면 옷 전체가 비뚤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게 되면 신앙생활 전부가 비뚤어지고 망가집니다. 기본 기초 공사부터가 부실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신앙의 첫 단추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란 그저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일 뿐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은 기초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필요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복음으로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고 더 높은 신학적인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가요?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보다 더 높은 진리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보다 더 깊은 깨달음 또한 없습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기초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복음에 깊게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핵심이며 전부이기 때문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과연 뭐라고 답할까요? 단어 선택과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아마 절대 다수의 경우 복음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이렇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전해주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과 단어 선택은 다를 수 있겠으나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복음의 내용 맞습니까? 제가 맞나요? 라고 질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왠지 답은 아니요? 같은데 도대체 왜 아닌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가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또 묻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정말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 메시지에서 단 하나라도 틀린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이나 선행,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사실이고 틀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다 사실이고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복음을 전한 모든 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저는 비하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확신합니다. 다만 이 시간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조금이라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메시지가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전부 사실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관심사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혜택이 무엇인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너무나 속된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내가 속물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표현법을 종교적으로 조금만 바꿔주는 겁니다. 종교적인 포장지로 잘 포장을 하면,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로 이 똑같은 질문을 조금만 바꾼다면 어떻게 이 질문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혜택이 무엇인가를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만 달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행 티켓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됩니까? 천국행 티켓이 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 그러면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은 천국행 티켓을 획득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구도 안에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징검다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징검다리 또는 디딤돌 취급을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천국은 저 멀리 있습니다. 이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예수님을 징검다리 삼아 예수님을 딛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서 나의 최종 목적인 천국에 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구도 안에서는 최종 목적은 성국행 티켓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복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거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너무나 나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 소녀는 이 겨울을 지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소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왕궁에 돌아왔는데도 그 소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왕은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소녀와 결혼하리라.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지금 모든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왕이 신분의 격차를 극복해 가면서까지 이 거지 소녀를 신부로 맞이하겠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소녀의 외모가 어떠했을 것이다? 이 소녀는 아마도 굉장히 예뻤겠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못생긴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성격도 못되고 아주 괴팍합니다. 건강도 아주 나빠요. 한마디로 이 소녀가 왕의 신부로 선택된 유일한 이유는 왕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전적인 은혜로 왕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왕의 신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 신하에게, 메신저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라, 가서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소녀의 삶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좋은 소식, 더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멍청한 메신저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달려가서 이렇게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과 결혼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왕궁에서 살 수 있으니 빨리 왕과 결혼하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왜곡해도 이렇게 왜곡시킬 수가 있을까요? 왕이 누구인지, 왕의 관심과 계획과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왕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단 하나의 초점은 왕과 결혼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소녀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그래? 왕과 결혼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왕궁에서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한번 시원하게 왕과 결혼해 줄게. 왕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은 채 왕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만 초점을 맞춰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일까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왕과 결혼하면 가난에서 벗어나 왕궁에서 살겠죠. 이 메시지에 단 하나라도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사실이에요. 틀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달하게 되면 왕의 의도를, 왕의 메시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왕궁에서 살 것이냐가 아니라 왕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내가 결혼하게 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혜택만을 챙겨 먹겠다는 것이 결혼의 본질입니까? 결혼의 핵심입니까? 결혼의 목적입니까? 핵심도 본질도 목적도 아닌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날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는 왜곡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확립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구원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니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보니 천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언뜻 보면 굉장히 내용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 두 개의 메시지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목적의식이 다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최종 목적이 무엇이죠? 천국행 티켓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는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천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함께 읽습니다. 왕궁에서 살기 위해 왕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결혼하고 보니 왕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왕궁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나도 왕을 너무나 사랑하여 왕과 결혼하고 보면 어디서 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비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도 그리고 일상 전도 훈련에서도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꼭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국을 목적으로 잘못 설명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천국행 티켓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구원의 목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목적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어떠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명령의 본질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지 천국행 티켓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애석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넣게 되어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죠? 천국행 티켓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언제 천국행 티켓이 주어지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 10년 정도 열심히 봉사해야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을 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을 다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나는 최종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냉혹한 현실은 초신자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위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제히 다 나에게로 달려와서 다 같이 이제부터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고 권면하기 때문이죠. 교회로 질질 끌려 나갑니다.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되나 싶었더니 이건 웬걸. 이제는 성경 공부에도 등록을 해야 되고 기도 모임에도 나가야 되며 주중 예배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특세가 있으니까 초청한다고 말을 합니다. 참 점점 힘들어지겠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제는 헌금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헌금의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주일헌금, 절기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니까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휴가와 내 돈을 내가 써서 선교 여행을 다녀와야 한다고 하니 미치고 팔짝질 노릇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죠. 잠깐만요. 전 이런 거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어요. 저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는데 웬 놈의 요구사항이 이렇게도 많은 것입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초신자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여러분은 그동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제 얼굴만 쳐다보세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죠. 아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초신자들은 뭐라고 응수를 하죠? 저기요, 됐거든요. 집사님이나 상급 많이 받으세요. 저는 턱걸이로 천국에만 가도 천국만 가면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실제로 저에게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던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래서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나요? 그래서 저는 상급의 개념으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자, 잘 생각해봐. 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전도사님 집은 너무 넓고 멋진 맨션이야. 그런데 너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면 굉장히 슬프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저에게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그 학생은 저에게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전도사님 집에 가서 놀고 먹고 잘래요. 천국이에요. 제 학생이 찾아왔는데 뭐 문전박대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못 전하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의 질문에도 할 말이 없어지는구나.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전혀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라도 이제 교회를 나오고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봉사를 할 때도 있고 특새 가끔 가다가 나와주실 때도 있으며 헌금 생활도 하고 선교여행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이 모든 봉사와 섬김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중심에 품고 있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질문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빠짐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혜택이 되지? 처음부터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혜택을 얻으려고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넣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런 혜택이 꼭 금전적인 혜택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준다면 와, 저 사람 봐. 정말 성실한 일꾼이야. 저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타인의 좋은 평판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혜택이 될 수도 있겠죠. 혜택이 크면 클수록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혜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점 건성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혜택이 사라지면 삐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혜택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 될까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인사받으며 내가 혜택을 얻어 나와 내 가족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본다면 절대 다수의 경우 가장 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간절히, 가주 자주, 가주 오래, 가장 끈질기게, 가장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나와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가요? 내 자녀들은 명문대 척하니 합격하여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은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재물을 우리 가족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 무병장수하여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하고 폼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병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겠죠. 그 결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의 세상 사람들은 한탄하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를 비난할까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축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넘쳐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더 잘 싸우고 더 미워하고 더 용서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똑같다. 돈, 명예, 권력, 출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설교 서두에서 도대체 왜 교회는 병들게 되었으며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지 살펴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넣은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며 전부인 복음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여 잘못 적용하게 되면 교회는 병들어지고 변질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주어지겠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아니라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수업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의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혹시 내 신앙생활이 삐뚤어져 있다면, 병들어 있다면, 망가져 있다면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